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지침을 그 중심에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제사의 지침을 받은 후에 16장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시작은 몇몇 사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이 처음에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를 거스르는 죄악 그 전에도 봤죠? 민수기 몇 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누가 모세를 거스르는 죄악을 했죠? 그래서 누가 막 문둥병도 얻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였죠?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모세가 속한 레위인이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 족장들과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더 크게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까지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 누가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주동자였는지 대적자였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요? 고핫 자손의 고라입니다. 우리 고라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고라의 자손들 나오죠? 자, 우리가 이 고핫 자손 고라가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새 아들을 통해 그 이 새 자손으로 새 종족으로 나누어져요. 그 새 아들의 이름 여러분 생각나세요? 레위에게 새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생각나시죠? 좀 들어본 거는 같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이 세 자손들, 세 종족들을 나누어서 각기 다른 직무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펴고 접고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느 부분을 맡아야 되는지를 레위 지파의 이 세 자손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알려주셨죠. 생각나시죠? 민수기 3장에 가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회막의 문장, 그리고 여러 줄들을 맡게 하셨어요.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들, 기둥들, 받침들, 주로 무거운 부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주로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부분을 담당하는 레위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들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고핫 자손 중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린 대적자 중에 고핫 자손의 이름이 이렇게 따로 거룩히 구별하신 고핫 자손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요. 그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반역의 우두머리.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원래 고아세계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3장 27절에 가면 그들의 이름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에게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알이라는 아들에게서 고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하고 고라가 어떤 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고앗의 아들들의 자식들이니까 서로 어떤 지간이었을까요? 고라와 모세와 아론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레위 집하고 같은 고앗 자손이고 같은 사촌이고 같은 레위 아들들의 아들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높임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고라가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미혹해서 당을 짓고 하나됨을 깬 겁니다. 결국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하는 죄였어요. 시기 질투. 이것도 사단을 닮은 모습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죠. 반역하고. 그런데 그 죄 중에 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고라가 시기 질투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 그냥 계속되는 죄의 그 여러 모양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모양들은 제각기 좀 다른데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라와 그 일당들의 그 죄악을 알게 된 모세가 고라와 레위 지파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모든 레위 지파들이 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레위 지파인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들의 분량대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겸손히 낮아져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직무고 부르심이고 위치였는데 레위인들 중에 고앗 자손 고라와 그 일당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세와 아론의 권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고라와 함께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자들이 또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죠? 그 1절, 2절에 보면 르우벤의 자손들이에요.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함께 당을 만들어 이제 함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이 르우벤의 아들들은 왜 고라와 함께 손을 잡았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사실 당시 르우벤 지파들도 이 비슷한 불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불만에는 구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세워지죠. 그런데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가 원래는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처음에는 요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유다에게 있었죠. 물론 르우벤이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출애굽 구원 후에 이스라엘의 진을 세울 때도 유다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하나님 입구에 있는 그 동쪽에 머무르게 하셨고요. 광야로 진행할 때도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게 하셨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도 고라 자손들처럼 불만과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고라도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르우벤도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이 맞는 일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없고 하는 것만 봤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주셨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길 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없는 것만 보이고 그것에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아닌가요? 다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시고 천국 영광까지. 우리는 뭔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화를 내고 시기 질투를 해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들의 죄를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누가 또 같이 하죠? 이스라엘의 족장들 250여 명. 족장들의 250여 명이면 거의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고라 일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 족장들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합세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의 다라고 봐야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이 소식을 듣고요. 르우벤 지파의 그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돌이키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부르는데 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진짜 문제, 그들이 가졌던 진짜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 질투에 숨겨져 있는 진짜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전의 죄악들과 모습은 달라도 결국 같은 죄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세를 무시하며 모세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단순한 모세를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네가 아니면 그 숨겨져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광야에서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말이. 잘 들어보시면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들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는데 그저 천국을 볼 때에 그냥 세상에서 누리던 거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정도로만 봤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땅으로 복된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자기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오히려 애굽에서 애굽왕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 거기가 우리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왜 우리를 빨리 그 땅으로 데려가지 않느냐. 결국 이들의 죄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기업의 땅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의 죄악의 모습이 시기질투로 나타나는 낫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천국을 버리는 죄악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떡을 뭐 떡이 없 저기 뭐야 떡을 우리 만나가 지겹다 뭐 고기 왜 안 주냐 뭐 이런 모든 죄악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기 질투의 죄악들 다양한 모습이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 예수님과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불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곳에 예수님과 천국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타나긴 하지만 그저 떡이 없다고 불평하는 걸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향로를 잡고 그 향로에 향을 피워서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너희를 이 향로가 거룩하게 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면 어떻게 되죠? 그 향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심판자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회중이 물러나고 고라가 혼자 남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과 250인의 족장들과 남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이 임의대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므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이 맞고 하나님이 자신이 옳음을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너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일이 일어납니다. 28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총회는 assembly, church예요, church. 교회예요, 교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가라지들이 망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땅이 갈라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을 삼켜버립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과 함께 죽어요. 그래서 다 씨가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고라 자신만 죽고 그 아들들은 살아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고라의 자손들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시편에 가면 고라 자손들의 시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 대적한 걸로 여기시고 그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땅이 다 삼켜버리게 하시는데 30절과 33절에 보면 이것을 표현할 때 음부에 빠진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음부. 음부 알죠 우리? 음부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히브리어로. 우리 요나서에서도 배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밑바닥까지 간 거를 자기가 어디에 내려왔다고 그러죠? 수월이라고 그러죠? 수월. 예. 수월까지 내려왔다. 그 단어예요. 음부라는 단어가. 즉, 죽음과 무덤과 이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죽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수준에서 지옥 심판의 현실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음부에 떨어졌다.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은요, 사단하고 그 사단을 따르던 하나님의 대적자들, 교회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어디에 떨어지죠? 그 생각나세요? 그 단어?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무적행. 무적행에 떨어지는데 그 무적행이 바로 음부예요. 지옥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다 이 수월까지 무덤에까지 음부에 빠지는 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족장들에게도 심판이 임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임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소멸합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정말 땅이 갈라지고 심판의 불이 내리고 진멸시켜버리십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퍼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갈라지고 막 심판의 불이 내리는 이 모습,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회, 교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뒷부분. 오늘 16장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250명의 족장이 죽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죽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들이 더욱 분노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고든지 심판 앞에서도 회개를 안 해요. 더욱 이를 갈며 하나님께 분노하여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일반 은혜까지도 놓으시면 죄인들은 이를 갈면서 지옥 가요. 회개하면서 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백성들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까지 내리십니다. 41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치려고 하는 순간에 나타나셔서 온 회중을 내가 다 진멸할 거니 여기서 다 죽여버릴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시작돼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연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자 모세가 다급하게 아론에게 명하기 시작합니다. 46절에서 4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천 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연병으로 임하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다급히 아론에게 명하여 자기를 대적한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연병으로 다 진멸되는 것에서 건져지고 그 중에 얼마만 죽었다고요? 1만 4천 700명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죄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그 교만이 갈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같은 선지자였던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죄악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옛 언약의 공동체였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이 죄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 죄악이 가르치는 곳이 있었고 이 죄악이 그대로 나타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장차 죄인들이 옛 언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참 왕과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의 새 직분으로 오실 모세와 아론이 가르쳤던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복음서의 내용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 면에서. 잘 보세요. 모세가 이 세상을 원하는 그 죄인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상 메시아와 세상 영광을 주는 세상 축복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 백성들이 시기하여 자기를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데도 어떻게 했죠?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정말 많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속죄하여 그들을 살렸죠. 예수님도 온 죄인들이 시기로 자기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주었는데도 오히려 자기의 피로 모세와 아론은 속죄양의 피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하십니다. 닮아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애굽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들을 끌어내어 죽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우리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고 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그 땅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 사건을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죄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 왔다고 원망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이 세상을 빼앗아 간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 예수가 망하고 죽으면 된다.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오신 게 자기들의 세상 영광을 뺏어가는, 망하게 하는, 살리고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걸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여전히 구하고 얻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죽이고 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인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 미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를 반역하고 죽이려 했던 죄악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기업의 땅을 거부하고 버리는 죄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죄악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거부하고 버리는 죄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죄인들을 산채로 삼키고 불이 나와서 그 죄인들을 소멸하고 연병으로 그 죄인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과 천국을 거부하고 버리고 죽인 이 세상 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심판의 모습이요, 이후에도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하시고 그들의 물건 만지면 너희도 함께 멸망당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진멸을 받았죠.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불이 나와서 그 족장들 250명을 불러 태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바로 이어서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로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원수된 이방 족속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지금 누구한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회.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할 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하나님께 구별된 물품에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가나안 백성들의 물건은.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살던 남녀모소를 다 진멸하십니다. 그 라합하고 가족만 빼고. 그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자 어떤 일이 벌어나요? 마치 땅이 꺼지듯 성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걸 공격할 때에는 그 성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방 원수 족속들을 향한 심판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먼저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전에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먼저 건너는데 그들은 홍해 가운데서 다 빠져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땅이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음부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잠기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땅의 유형교회죠.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받아야 하는 진멸당함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광야교회에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 모두가 뭘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보여주느냐. 교회 안에 속해있던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 다 뽑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형교회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왕국까지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셔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끊쳐내셔야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끊쳐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 아니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진멸할 것이니 다 피하라고 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완전하게 내릴 것이니 하시며 누구를 심판하셨나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아야 할 원수처럼 여기시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세 번이나 나와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겠다. 다 진멸하시겠다. 다 진멸하시겠다. 마지막 때가 왔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진멸할 터이니 하면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셔야 합니까? 이 온 세상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구약의 모든 심판이 가르쳤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부터 퍼부어지고 있죠? 죄는 하나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퍼부으십니다. 먼저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죄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자리에서 먼저 이 마지막 진멸당함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실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성경의 심판의 현실이 가리키던 바가 그런 가리키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날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완전 진멸당하시고 완전 소멸되시는 지옥불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음부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무적행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과 그 일당들,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 무적행과 불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똑같은 심판, 최후의 심판의 나라 이 말 무적행의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돌았을 때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며 중보하자 연병이 그치고 심판에서 백성들이 건져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다시 올 무적행에 음부에 떨어지는 소멸하는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철, 즉 노판을 만들어 제단을 감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40절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물이 되게 하십니다. 즉, 그 표는 어떤 표예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심판받았잖아요. 심판의 표입니다. 심판의 표. 그 심판의 표를 늘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표를 주셔야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의 표가 구원의 표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그 구약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며 높아지려고 하나됨을 깨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가운데에는 더 높고 더 낮은 지위가 없습니다. 목사가 최고로 높은 지위인가요? 아니면 장로님이 좀 더 높은가요?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싸움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욱 낮아져 섬기는 거죠.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라는 시기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왕과 하나님이시면서 낮아져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참여되어 있어서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고요. 다 동등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맡은 것이 무엇이든지 직분을 가졌던 그렇지 않던 누가 더 높고 낮은 것 없이 각자의 위치와 주신 소명과 은사 속에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주신 분량대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주와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교회의 하나됨을 순결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과 시기, 미움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꿈틀대고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모습과 같은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이 죄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배운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모든 믿음이 더욱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